오늘 말씀 제목은 늙어감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늙어감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잘 아시는 노래인데 저는 생소한 노래였고 처음 알게 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온몸을 아프게 하고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 가사처럼 우리의 손과 몸과 등과 다리가 왜 그토록 아프고 무거웠습니까? 평생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키우며 내 손으로 힘써서 무엇인가를 움켜쥐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노래가 후반부로 가면서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의 마음을 힘써 살아온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가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익어간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익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역설적이게도 내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라는 이 평안한 빈손이 되는 게 우리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에게 빈손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공로, 내 노력, 내 삶의 방향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내미는 그 빈손의 믿음, 그 빈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이 빈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격이 전혀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빈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져서 그들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 복음이 주어져서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갑자기 나타나 너희들을 그 빈손으로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너희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거야 라고 하며 그들을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갈라디아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애타는 심령으로 십자가의 그 평안과 은혜를 잃어버려가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애타는 심령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올려드려야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의 건강함들이 있어서 내가 헌신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몸이 낡아지고 늙어지다 보니까 내가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나의 마음에 자책이 있어요 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자녀된 존재 그 가치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무언가를 나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그 가르침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익어갑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익어갑니다. 갈라디아서 설교 시리즈를 제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에는 다른 서신과 다르게 그 수신자를 향한 칭찬과 격려가 생략되었다라고 안내드렸어요. 그렇다시피 그들은요, 그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바울은 애타는 심정으로 바로 칭찬과 격려를 뛰어넘은 채 바로 권면의 모습들을 서신서에서 바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주 다급하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아멘. 여기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말이 적혀져 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국교회 소위 성도님들에게 체험 알레르기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만 들으면 자꾸 병이 낫는다거나 아니면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불을 받는다거나 이런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이런 경험들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서 가장 중요하고 1차적으로 하시는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이냐면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사역이 가장 위대하고 1차적이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듣고 믿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 자격 없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의 체험이고 성령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자들이 다시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육체라는 말은 뼈와 살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그런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힘, 내 노력으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주관하려는 우리의 인간적인 고집과 교만을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내 뜻대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큰소리치면서도 정작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져도 주저없이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게 육체를 의지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련해진 시니어 세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인생의 흔들림이 멈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니어다운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으로, 물질로, 자녀에 대한 문제와 노후에 대한 방향으로 주처없이 흔들리는 게 우리들도 동일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꽉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과거에 있었을 겁니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셔서 그때 내가 왜 흔들렸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흔들렸던 이유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흔들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떠나 계셔서,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끼치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우리가 흔들렸습니까? 아닐 겁니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안한 이유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이, 나의 방향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아서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와 참 많이 닮아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기적과 같이 그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었던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요 놀라운 찬사와 기쁨을 표현하죠. 야, 사람이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다니. 그런데 그 무리를 당당하게 걸었던 베드로를요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의 그 눈이 예수님이 아닌 거센 그 바람이라는 처참한 환경에 시선이 집중되는 그 순간, 그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 순간, 그는 여김없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그 베드로 옆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 샤르크스, 내 형편을 계산하고 통제하려는 육체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그 순간 인생의 풍랑에 허무하게도 휩쓸려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육체로 마치는 삶, 육체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과거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집회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회에 가서 말씀 집회를 마치고 그 목사님께서 치유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성도님들이 그 자리 가운데 많은 병들을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 강단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들고 기적의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찬미와 찬양과 박수를 올려드리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때쯤 그 은혜로운 그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밤에 한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이제 간증을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충청도였어요. 저는 암이어요. 그것도 말기 암이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청중이 이제 엄청난 간증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숨을 죽였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오늘 밤 암이 안 고쳐졌어요. 그러자 다들 놀라면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지긋하게 옅은 미소를 띄우시면서 이렇게 이어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 나는 다시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 밤 수많은 치유의 기적과 간증보다 제 가슴을 두드렸던 강하게 두드린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라고 해서 왜 병이 낫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집회까지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의 위대한 점은 그 다음이에요. 간절히 구하되 결국 내 생명과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린 삶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았더라도 해서 내가 섭섭해하거나 육신의 방법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살리시든 데려가시든 다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며 성령님께 그의 인생의 운전대를 턱하니 하고 내어드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수지 시니어 가족 여러분, 성령으로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 십자가를 꽉 붙드는 겁니다. 주님, 내 몸이 약해지고 내가 했던 그 계획이 흔들려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삶을 성령님께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라고 하며 나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 가운데 흔들렸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평안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익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귀한 복을 붙잡을 때 익어갑니다. 가장 귀한 복을 붙잡을 때 익어갑니다. 우리 민족은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물건들을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불깃에도 베개에도 그리고 수저에도 그리고 병풍에도 다 복자를 새겨져 있는 물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어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도 인사해요. 그리고 과거이지만 이런 인사가 유행했던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이 인사가 유행했던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바라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돈이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무병장수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떵떵거리는 게 우리가 말하고 세상이 알고 있는 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입니다. 저희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God with us라고 하는데,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복임을, 아브라함의 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잣대에 속아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TV만 틀어도 그리고 유튜브만 틀어도 뉴스페이퍼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큰 소리 떵떵 치려면 현금 자산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노후에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한 달에 적정 생활비가 얼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며 세상의 연구소와 이런 언론은요 끊임없이 이런 통계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수지 시니어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세상적인 잣대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 심어놓은 이 가짜 복의 프레임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수중에 돈이 그들이 말하는 것만큼 없을지라도, 내가 자녀들의 그 요구들을 다 들어줄 수 없을지라도, 내가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 유산을 우리는 물려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축복을 이야기할 때 축복과 강복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축복과 강복이요. 민수기 6장 27절에 써 있는데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강복이죠. 하늘로부터 누군가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 강복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약시대에 이 강복이 임하도록 요청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 지금의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적혀 있어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의 삶에 폭포수와 같은 진짜 복, 그 강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요 돈으로 자식을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축복할 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에서도 직접 개입하셔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친히 상급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빌리 그레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유위대한 유산은 우리의 삶에 축적된 재물이나 물질이 아니라 인격과 믿음의 유산입니다. 인격과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좌절할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평생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축복의 목소리가 그 자녀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영적 제사장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당당한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을 만났을 때 두 손을 얹어서 축복하세요. 혹시 우리의 가족들이 먼 곳에 있다라면 전화기 너머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너에게 물려지기를 원한다. 너도 그리하여서 너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면 내 방패 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큰 상급 되셨던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 된 우리가 가정과 자녀와 손주들을 축복할 때,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축복할 때 우리를 더 영적 제사장으로 더 아름답게 익어가게 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속량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익어갑니다. 속량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익어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복음의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이게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빌렸던 그 돈을, 우리가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그에게, 내가 노예가 될 때 지불했던 그 돈을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자유로움을,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니어 지구에 다시 돌아와서 신방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시니어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풀리는 걸 보니까 이게 다 제 죄입니다. 제 탓이에요. 제가요? 젊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한 육체의 병이 찾아오면, 아이고, 제가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세상만 떠돌아 다녔더니 하나님이 내 노년에 이 육체를 치나 봅니다. 자식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앞길이 막히면, 제가 예전에 새벽재단을 그렇게 좀 쌓았어야 됐는데 내가 새벽재단을 하나도 든든히 쌓지 못해서 우리 애가 저렇게 고생을 하나 봅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시는 분을요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거의 모든 죄를 꼼꼼하게 장부에다가 기록해 두셨다가 이자까지 쳐서 받으시는 그런 채권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처리해 주신 그 죄를요 성경에서는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옛날에 동네에 가보면 다 구멍가게나 쌀집 슈퍼들이 다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런 슈퍼들이 있었는데 그 슈퍼에 가면 외상장부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문화인데 다들 집 앞 가게에 그 외상장부에다가 외상을 달아놓고 모든 것들을 사먹고 정산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초등학교 초창기의 일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신방을 열심히 다니시다 보니까 저와 누나가, 저 네 살 위인 누나가, 제가 배를 쫄쫄 굶으면서 밥을 못 먹었던 적이 한두 번 있으니까 저희 누나를 엄마가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혜야, 여기 우리 집 앞에 우리 쌀집 슈퍼 있잖아. 거기 가서 누구네 엄마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너 거기 가서 외상 달아놓고 라면이든지 빵이든지 좀 가져와서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는 누나를 따라서 그 슈퍼를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누구네 딸인데요. 이거 라면이랑 빵 여기 외상으로 좀 달아주세요 하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린 마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쾌재를 불렀어요. 이야, 외상이라고 하면 그냥 주는구나. 그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과자가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도 몰래 누나도 몰래 제가 그 슈퍼에 가요. 그래서 저 누구네 아들인데요. 외상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연이어서 며칠 동안 그 과자를요. 엄마가 시켰어요라고 하면서 외상 장부를 달았어요. 네, 맛있게 잘 먹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인 겁니다. 엄마도 모르게 제가 외상을 달아놨으니까 제가 그 가게 앞을 지나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주인 아저씨가 있나 없나 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멀리 있어도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물어볼까 봐 제가 학교를 갈 때도 핑 돌아서 가고 그 쌀집 슈퍼 옆에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 갈 때도 그 골목으로 하지 않고 빙빙 돌아서 그 골목을 통해서 그 친구 집에 갔어요. 제 마음이요? 늘 지옥 같았어요. 그러다 결국 그날이 온 겁니다. 걸린 그날이 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희 아버지가 더 무서웠는데 엄마가 쌀을 사러 갔다가 제가 걸린 거예요. 이 모든 사태를 엄마가 다 알게 되고 엄마가 저를 얼마나 그때 크게 혼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그 쌀집에 가서 아저씨에게 같이 사과하고 저도 사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그 앞에서 그 외상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그리고 딴 때는 잘 안 사주던 정말로 맛있고 비싼 과자도 그날 하나를 더 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의 모든 외상값을 다 해결해 주신 이후 제가 그 쌀집을 지나다닐 때 쭈뼛거리면서 지나갔을까요? 골목을 빙빙 돌아다니면서 제가 피해서 돌아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당당하게 어깨를 제가 쫙 펴고 그 쌀집 앞을 제가 다녔어요. 오늘 방금 읽으신 13절의 말씀의 속량이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예 기억하시지도 않는다라고 선언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도말하다라는 말의 도말은요, 장부에 적혀있는 그 글씨에 붉은 피를 덮어버려서 아예 보이지도 아예 기억하지도 못하게 도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젊었을 때 실수했던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요 그 기억에서 잊어버리셨다. 완벽하게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눈치를 보며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해서 벌받나라며 우리의 마음에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율법의 자책감을 십자가 앞에 완벽하게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해지는 것은요, 결코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의 장막이 낡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플 때마다 우리가 약봉지를 들고 약을 먹을 때마다 이 병이 죄 때문일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약봉지를 들고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이 질병은 저주가 아니다.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영혼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날로 달콤하게 익어간다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늙어감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익은 열매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땡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주 붉게 잘 익어가는 홍시가 떠올라지더라고요. 홍시는요 참 달고 부드럽고 맛있죠. 그런데요 홍시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툭 하고 터져버리고 작은 시련이 와도 쉽게 뭉개져 버리는 게 홍시의 약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홍시보다 더 귀하고 잘 익은 열매가 떠올랐어요. 제가 시니어지고 신방하면서 많이 먹었던 디저트인데요. 바로 곶감입니다. 곶감. 보이시죠? 곶감이 되기 위해서는 이 홍시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 풍파의 시간들이 통하여서 수분은 다 빠져나가고 겉은 쭈글쭈글해 보이기도 하고 하얀 가루가 덮여져서 어찌 보면 참 볼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홍시보다 더 단단해진 이 곶감을요, 반으로 우리가 갈라가지고 입에 넣어보면요, 떫었던 이 땡감의 떫음은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극한의 그 단맛이, 본연의 그 단맛이 극한으로 농축되어서 아름답고 달콤한 맛이 우리 입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의 바람을 겪어가며 육신의 기력은 점점 약해져가고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곶감에 하얀 가루가 생겨나듯이 그냥 늙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그냥 늙어지고 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었던 떨었던 고집과 율법의 짐, 그리고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죄책감까지도 다 십자가 안에서 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햇살과 사랑을 듬뿍 받아 그 어떤 것보다 진하고 그 어떤 것보다 농축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익어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는 노사연 씨의 바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장 마지막 가사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사가 하나 더 있어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당신뿐입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당신뿐입니다. 이 노래의 고백처럼 우리도요, 저 높은 곳을 사모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나이만 먹고 늙어서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콤하게 익어가야 되지만 그 달콤하게 익어가는 이곳에서 평생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 당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당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어내주신 그 당신, 그 당신 예수님이 계신 저 높은 곳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미 모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의 햇살 가운데 온전하게 머무시는 우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지고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평안 안에서 우리 당신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복된 수지 시니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서글프게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눈부시게 익어가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찾아온 질병이나 삶의 찬바람을 마주할 때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라며 자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영적인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육신의 질병으로 원망이나 자책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영적인 그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회복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죄의 본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 될 줄 믿고 소망하오며 저 높은 곳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될 줄 믿고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날이 언제나
5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보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람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그 약함과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흔들리는 자들이오나 우리를 찾아와서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오니 우리가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당신 되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세월의 피바람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 낡아질지라도 그 모든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짙게 남아지는 익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기쁨으로 소망을 두며 걸어가는 우리 수리시녀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사랑 되시며 우리의 놀라우신 따뜻한 놀라우신 은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익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수지시녀들의 삶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의 영적 제사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